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재밌습니까? 예, 말은 그래도 또 속으로는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 신앙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훈련의 과정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무슨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려움의 성질은 다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10년, 20년, 40년, 50년 산 옛날에 나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나의 처세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그 삶을 성경에서 보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관, 가치관, 나의 학문, 나의 관점에서 또 세상 상식 기준에서 볼 때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이 아마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것이 어렵게 하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저건 아닌데 도저히 저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꼭 그렇게 신앙해야 되는가? 왜 평범하게 세상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 이것에 아마 부딪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반듯하게 살고 좀 아는 좀 지식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레벨 가지고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는 또 어렵지 않다 해도 제가 보면은 교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기 주관과 틀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뭐라도 자기 가치관이 틀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 목사님의 목회관과 틀린다 이렇게 항상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그 열매로 아는데 성경에 많은 우리가 지혜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지. 창세기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또 인도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한 볕단을 다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받은 그 요셉에게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하는지 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형통하고 잘 돼야지 왜 노예로 팔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왜 그 선하고 착하게만 산 요셉에게 왜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주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당사자가 자기였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끝까지 믿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저도 쉽지 않나요. 더더구나 좀 그거 한 번 참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저질러지도 않았던 포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간음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을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 억울한 거 요셉이 죄 안 지은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보면서도 왜 감옥에 넣어서 고생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을 계속 믿겠습니까? 한두 번은 참는다 그래도 도저히 못 참지요. 그거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꼭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죠. 반듯하게 상식에 맞게 세상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상식에 어긋나게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합력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단편적으로는 악하게도 되고 악한 행동이 나에게 들고 부정한 부당한 대우가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합력해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런 뜻이죠. 결론은 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간통죄 그런 사건으로 이력서가 붙은 그 인생이 결국 망했습니까? 30세 애굽의 대총리가 되었지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에도 상상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가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좁아터진 나의 무둔한 마음과 무식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단편적으로 다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린아이가 맨 부모가 하는 일에 트집 잡고 맨날 불평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40세에 그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내 백성과 함께 내가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40세에 하나님에서 살겠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뜻을 가상히 여겨서 기쁘게 모세를 받아주고 길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 잘해보라고 밀어주고 길을 터줄 거죠. 우리 세상 상식으로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 딴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왜 길을 팍 꺾어가지고 완전히 쫓겨가지고 도망자라서 망명생활을 해서 좋은 일도 아니고 그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머슴살이 양치고 처가살이에다가 머슴살임을 1,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망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데 왜 나를 좀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무참하게 광야에서 밑바닥 인생을 버린 인생을 사느냐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가 쉽겠습니까? 40년 동안 아무 부르심도 없어도 이해 못하겠지요. 그럼 우린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안 들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되나 결과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디자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나의 이 몸으로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절대 진리이신 이 예수님 말씀에 맞춰가려니까 이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우리 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이 인격을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겸손한 인격을 내가 처음부터 가졌다면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쉽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면,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너희들 핍박할 때는 그가 목마를 때는 마시고 줄일 때는 먹이라. 그런데 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사랑이 없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한다는 게 이게 바로 죽을 고생이고 십자가,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바로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의 형상을 받은 인격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무정하고 이게 다 마귀의 성품이죠. 그런 나의 옛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신앙 훈련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삶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합하여서 가장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요.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그런 하기는 해도 그거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 앞에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성에 합치한 대로 하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은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얼마든지 봉사합니다. 그러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러나 그 사람의 한계는 성령께서 그 시에 무엇을 이렇게 하라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론을 괜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얘기하는 예비적인 핵심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사면은 많은 사람들은 서문을 잘 안 읽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문입니다. 서문을 딱 보면 아, 이 책 전체의 저자의 의도가 뭔가가 서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두 페이지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서론을 잘 들어야 그 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 데 쉬운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먼저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가? 나흘 동안 시키는 것입니다. 4일 동안. 그래서 먼저는 나흘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무덤의 시체로, 시체가 썩은 냄새나는,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을 뿐더러 썩을 그런 상태. 유대 지방에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썩겠죠. 썩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장사를 하루 만에 해버립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죽으면은 그날 안으로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것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기쁘지는 않겠죠. 착잡했겠죠. 여러분들 앞에 사건을 들으신 분들은 참 암담하고 착잡했겠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기간이 참 무거운 기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흘 동안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체해서 오셨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나흘 동안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까, 아니면 하루 만에 떨어질까, 이틀 만에 떨어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끝까지 훈련을 통과할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훈련시키는 사람 편에서는 이것이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훈련자는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좀 했나? 이 사람 또 이건데 훈련시켰는데 또 감당하지 못해서 또 믿음을 잃고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뭐 또 병이든 뭐든 병이 드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그럽시다. 그래서 바삐 저한테 핸드폰을 쳐가지고, 목사님 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병이 중해져서 위독하시니까 지금 급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았다 합시다. 그 사람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틀을 기다렸다가 4일 뒤에 가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 첫째 한번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 이 나흘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흘 후에 왔을 때 예수님은 뭐 어둡고 이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찬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로 이제 맞으시고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이까지 오셔서도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루도 안 가고 이틀도 안 가고 3일도 안 가고 나일째, 4일째 그 아버님이 다 장례식 끝나고 중환자실에 다 사람 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울고 이랬는데, 제가 그 우리 성도님 집에 나흘 뒤에 조문객으로 문상을 간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이 있어요? 아마 대문 앞에 돌을 많이 준비해 놓겠죠. 네. 그리고 또 가는 제가,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못 갈 거예요. 찾아와도 그냥 안 만나줄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간다 그러면 저기 전투경찰한 데 가서 이런 걸 좀 쓰고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가더라도 정말 습고 대지할 자세로 미안해서 막 얼굴을 못 뜨고 양쪽에 선물 보따리를 잔뜩 해서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딱 이거 붙이고 막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가시질 않겠죠. 예수님이 인정이 없어서 전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정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이나 인간적인 무슨 자책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야 그런 마음을 갖지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득하고 밝은 얼굴로 갈 수 있겠어요? 바로 그 4일 동안 예수님도 그 인정적인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인정적인 마음을 끊고 4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했다가 이제 드디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슬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이상은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다 잘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또 뭐가 그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죽었는데 뭐가 그러냐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다 순종해서 나흘 뒤에 온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흘 뒤에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상식에 따라 일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는 영광받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람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참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사람의 오해와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람의 이해와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이것이 거룩한 패러독스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성경은 다 그런 모순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왜 욕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뭐 죄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도 않으실 뿐더러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죠. 그런데도 사람에게서 왜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는 지금 계속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더만 하나님이 종이 아니리라. 바울처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4일 동안 신앙훈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가족인 누나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 또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일이죠. 이것이 마리아가 나사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자 모든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상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를 부른 일도 없고 무슨 다른 어떤 처방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만 딱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일이 지나가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집에 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들이 간구 때문에 오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청하지는 않고 동네 의사들 달리고 대학병원에 다니다가 그냥 대학병원에 시체실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 이유도 없고 왜? 그 일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무 건덕지가 근거가 없어요.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지만서도 그러나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지만서도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게 된 것은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간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간청을 해도 기다리는 사이에 이 동생이 병이 심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간청을 했으면 바로 와서 고쳐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자기 동생이 예수님이 안 오셔서 정말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4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4일 동안 견디고 지키고 연단받고 그들이 훈련받은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서 보면은 참 이 4일 동안 그들이 쉽지는 않았죠. 애간장을 끓는나마 우리말로 하면 피를 말리는 4일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올 줄로 믿었으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오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4일 동안 연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4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사단이 극도로 5만 가지를 넘어 6만 가지 생각으로 막 방해하는 이 시간이 4일간이란 말이죠. 제가 그 집사님의 아버님을 문병을 안 갔을 때 그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반드시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안 오고는 어디를 가겠냐고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갈 데가 없을 텐데 여기 안 오고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았을 때는 막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이제 꼭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러면 믿음의 시험 받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가 들어오면 이미 사단의 시험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평강한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두렵거나 근심되거나 초조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사단이 이미 꼬드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하루가 지나면 이 정도의 시험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없어지고 짜증내고 기도하기보다는 막 허둥대고 아 그러다가 이틀째도 아마 안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말로 죄를 짓게 되죠.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포인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뭐 의사에게 데려가고 이런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말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사단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불평하고 비판적인 판단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많은 사람은 그걸 무슨 도덕적인 차원에서 알고 여전히 또 아 이걸 내가 불평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이런 또 합리화를 만들어서 불평해요. 뭔 줄 압니까? 사단을 초청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윤리 도덕 차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체면 위신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뭐 당연시 의무적으로 권리가 있느냐 말합니다. 불평한 상황이 되면 불평한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준 권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상황이 어렵다고 다 불평한 줄 알죠.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돼봐라 그런 말 안 하겠네. 그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과할 사람이에요.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틀째 불평이라는 사단의 틈을 줬기 때문에 사흘째 되면은 그 사단이 이제 입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틀째 이미 사단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과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은 이제 결국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흘째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나왔기 때문에 문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욕하고 배척하고 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험 앞에 4단계죠. 4단계.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4단계의 믿음을 통과하게 마리아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흘은 바로 나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믿음의 수렁, 환란의 터널, 의심의 터널, 불신의 터널, 초조와 근심의 터널, 부정적인 생각의 터널, 이 터널을 통과하는 테스트 기간이죠.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을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 그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런 터널이 나올 때가 되면 그때 다 한 번씩은 걸러지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걸르는 과정입니다. 신앙이 걸러지지 않다면 뭐 교회가 10년 되면 몇 수천 명이 모이겠죠. 걸러지기 때문에 항상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걸러지기 때문에 바람에 까불려 걸러지고 또 시험에 까불려 걸러지고 걸러지는 것입니다. 걸러질 때는 다 사단이 와서 합당한 빌미와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통과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지. 왜 신앙이 고만고만하게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이 통과될 만하면 다 팔분응선에서 포기하고 또 딴 교회에 옮기고 또 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통과 코스를 팔분응선에 하려고 그러면 그때가 가장 극심한 그 테스트거든. 그때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리라고. 그건 마지막 코스거든. 그런 아브라함 마지막 코스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별로 본받을 게 없죠. 유대인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가깝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가까운 인근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왔어요. 조문객들이.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상 와도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조문객들이 들어있죠. 왔다가 그냥 한마디씩 해서 유가족들 그냥 그 마음이나 아프게 하고 낙담케 하고 그런 조문객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와서 뭐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한다는 말이 그냥 아니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람이 이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없더냐 빈정거리고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유가족들이 개인 믿음이 없어지죠. 맞지? 소경을 눈뜨게 해주면서 왜 내 남동생은 안 고쳐주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말을 던져줬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건을 나타났을 때 사건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나타났을 때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죠? 죽을 임세가 돼도 긍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꼭 그것을 나쁘게 악하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런 말을 하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바로 그 간단한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내 입이 혀가 말이 온전하면은 네 인생이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건을 만나봐요. 벌써 불평, 원망, 부정적인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에다 잡히는 거예요. 말에. 네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네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겨우 문상 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눈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에게 개인에게 두신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시죠? 예, 히브리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60만 장 이스라엘 1세대 장군들에게 용사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계획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렇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먼저 그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기 남동생은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러나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진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어요? 22절, 제 얼굴에 쓰이지 않고 성경에 쓰이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면은 주실 줄을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안다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도 성경 많이 알죠? 알아도 믿는 것하고 틀리죠. 마르다는 아직까지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는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시체 죽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다시 살 줄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또 안 돼요. 너무 잘 알아요. 마르다는 아는 게 많아. 여러분들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아는 게 많잖아요. 또 한다는 거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또 한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간절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네가 아느냐 그러지 않고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고.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27절에 마르다는 아주 놀라운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여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동생이 가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도 말했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는 뜻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천국에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실 건 믿으세요? 아멘. 오늘 이 세상은 죽는다 해도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죽은 시체하고 생명 있는 아이가 틀리는 것이 뭡니까? 죽은 시체는 팔뚝이 굵고 키가 큰 어른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죽은 시체지만 조그마한 신생아 아이라도 사람 구실은 못하지만 생명이 있는 아이에게는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첫째는 신생아는 우유를 주면은 먹는 역할은 먹습니다. 빨아먹습니다. 시체에게는 아무리 음식을 줘도 빨아먹지 못하지요.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졌던 좋아했던 즐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 TV가 그렇게 좋고 세상 놀고 여행 다니고 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배설물로 보인다. 자기 구역질에서 토해낸 토한 물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한 것을 보고 그걸 다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개는 그렇게 한대요.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전 것이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옛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만이 사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막 생명이 있고 막 TV 볼 때는 막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다가 예배만 보면 쫙 막 기운이 빠지고 기가 막 소진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 막 귀가 막 멍해지고 기도할 때는 막 입이 나오지도 말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시체에게 음악을 들려줘도 그 음악에 반응이 없고 우유병을 물려줘도 우유병을 빨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TV를 틀어주고 영화를 틀어줘도 아무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우리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 아침마다 매일 물을 길러서 항아리 큰 독에다가 물을 넣으면 저녁 때 보면 물을 안 쓰는데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붓고 밑에 구멍이 났거나 금이 간 독은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를 들면 큰 상급의 창고 항아리가 있어요. 그 센 항아리에다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터진 항아리에다 계속 돈을 버려다 놓고 명예를 버려다 놓고 또 쾌락을 버려다 놓고 지식을 버려다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어디 쓸데가 있는 줄 압니까? 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육체를 인해서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나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첫째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기억된 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행위록이라는 거죠. 내가 한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남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없어지는 인생, 깡통 인생을 위해 살지 마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도 새지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데 하늘에 가서 뭐가 있을 줄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곧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생명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남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려 그러면 오늘 결론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4일을 나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몸만 왔다 갔다 교회 오고 자기 그냥 단물 빼먹는 신앙을 하고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낚시 미끼에 걸려서 속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낚시 미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원하건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 짜증으로 하는 사람은 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믿음이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몸만 내고 경건의 모양으로 교회 생활 무기력하고 실제 능력도 없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좀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의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개인에서도 이 세상 세력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20일 동안 정말 출연을 해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인생 보세요. 맨 끝에도 그 자세, 그 생각,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라는 거예요. 팥을 넣기를 원합니까? 콩을 빼고 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세로 살면은 이 자세로 그런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열매가 여러분들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